네, 조직신학 쉬운 셋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구원에 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 전부터 구원과 관련이 있는 용어 15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느 면에서 상당히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그 믿음, 구원받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뭐라 그럴까, 우리 한국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한 15가지 그러한 그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살펴봤고, 그 다음에 화해한다는 그런 말을 살펴봤고, 화해 헌물, 이런 말 살펴봤고, 대신한다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속이 뭐냐, 노예 시장에서 우리가 팔려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구속하려면 친족 구속자가 있어야 된다. 구속,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살펴봤고, 오늘 쉬운 셋째 시간에는 중생이 무엇인가. 중생,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는 거듭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이게 원래 좋지 않은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주일에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듭이라는 게두 번이란 뜻이 아니고, 같은 일을 자꾸 되풀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한번 구원받고도 자꾸 거듭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기 쉬워요. 말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말 틀린 말이에요. 우리말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다. 다시 태어난다가 딱 맞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다시 태어나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자꾸 거듭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번에 뭐 국정원을 거듭나게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렇게. 검찰 조직을 거듭나게 뭐야. 개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건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은 수백 번, 수천만 번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고 얘기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옛날에 없었던 본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은 수천 번 해도 그 본성을 자꾸 바꾸는 거거든요. 하나뿐이 없는 본성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종교 개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 개혁 수천 번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종교는 그대로 종교인 거예요. 종교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말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하고는 아예 그냥 근본부터가 다른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기 시침 그러니까 이걸 또 세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과 같은 말을 두번 써서 반복을 한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다시 씻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시 태어나는 일은 누가 하시냐? 성령님만이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그게 구원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중생, 영어로는 리제너레이션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제너레이션은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생산한다. 리니까 다시거든요. 다시 생산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리제너레이션 뭐냐면 하나님께서 둘째 출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나와 있는 건 첫째 출생을 통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첫째 출생을 통해 나와 있거든요. 이거 말고 둘째 출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둘째 출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첫째 출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 죄인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본성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본성적인 사람이다. 영어로는 내추럴 맨이라 그래요. 내추럴해요. 내추럴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본성을 쫓아 사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짐승과 비슷한 걸 본성을 쫓아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죄인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구원받으면 본성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두 개가. 원래 있던 본성이 있고, 새로운 본성이 하나가 더 생겨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본성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적인 첫째 출생을 통한 이 본성 하나뿐이 없어요. 자연적인 본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중생이라고 얘기할 때는 본성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다. 또 다른 식으로 본성이 하나가 더 생기면 그 본성이 생긴다고 하는 건 사람이 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하나 있고 새사람이 하나 더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이 육체 안에, 제 육체 안에 옛날에는 이 원숭이 같은 그런 존재가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 근데 이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가 하나가, 새사람이 하나가 더이 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이거를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자꾸 거듭나면 이게 100개, 200개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는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이 중생을 하게 되면 두 개의 본성을 지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두 개의 본성 가운데 새로운 본성은 어떠한 본성이냐? 요한일서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하고 9절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우리가 죄안 져요? 우리의 옛사람 반드시 죄를 짓니다. 그렇죠? 또 9절에도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새 사람이다. 새로운 본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어머니에게서 나온 육적 출생을 통해서는 이런 말씀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옛사람에게는 이거 적용시킬 수가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그 사람의 그새 본성을 가진 그 사람, 새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잘못 이해해갖고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 상태로 이렇게 되돌리는 게 혹시 중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왕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왕국에 소속된 사람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든 뭐 유명한 탤런트든 돈이 많은 부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중생을 하게 되면 왕국이 변하는 거예요. 마귀의 왕국에 속해 있다가 어디로 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완전히 왕국 자체가 변해서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이게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미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중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누구의 생명을 받았냐? 아담의 생명을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둘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끊어질 수가 없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을 받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인가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거 사는 게 저도 일주일 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잠도 못 자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런 삶을 살다가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이 살려주셔갖고 지금 와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 육체를 벗게 되면은, 예, 그럼 더 이상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 영원토록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지는 아니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그 현상을 성경은 중생이라고 이야기한다. 중생.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받아들였다는 건 receive 했단 말이에요. receive.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 파워를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여러분, 제와 여러분이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니까 부모의 모든 유전 형질을 다 받고 태어나잖아요. 맞습니까? 부모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들도 고혈압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큰 거예요. 왜? 그 형질을 다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형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다. 예.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냐 하면 아담이 생명나무에서 나는 그 실과를 먹고 따서 먹고 영원히 사는 그런 사람, 이런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창세에 가서 보시면. 근데 마귀가 개입해갖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타락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뒤바꾸 놓으셔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냥 이렇게 아담처럼 이렇게 뭘 먹고선 영원히 이렇게 육체를 입고 사는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영원히 살수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고. 그런데 어떻게 되냐? 여기 있으면 미국엔 없어, 갈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나중에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면 여기든 저기든 어디든 하늘나라 어디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갈수 있고 마음대로 사고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 놓으셔갖고 마귀의 그 계략, 사람을 죽이고 타락시키려는 그런 계략을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서 한번 너 한번 봐라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하더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는 준 하나님처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이런 일이 중생을 통해서 일어난다. 중생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또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여기 지금 태어나셨죠? 엄마 뱃속에서 나왔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에게서도 한번 태어나면 다시 안 태어난 게 불가능한 거예요. 한번 태어났으면 태어난 걸로 끝나는 거지. 나는 안 태어나고 싶습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듯이 하나님에게서도 한번 태어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로 영원히 남는 거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로. 자, 그러면 왜 중생이 필요하냐? 왜 다른 본성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 본성이 부패되었기 때문이다. 아주 가장 유명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예레미야 1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대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흑인이 어떻게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어요? 표범의 반점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악에 익숙한 우리 사람의 이 본성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예. 예레미야 17장 똑같은 말씀에 거기 가서 보니까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수 있으리요? 이게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거기 가서 보시면 사람이 어떤 존재냐 나와 있잖아요. 이 가운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총결론이에요. 그래서 본성적 측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지금 구원받기 전에 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죄와 범법들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진노의 자녀들이다. 에베소서 2장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장 2절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엔 다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들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신 마귀를 쫓아서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이 아담의 그 죄의 본성과 더불어 저주를 받은 채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을 입어야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중생은 1차적으로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다시 태어남의 시침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런 의미의 새롭게 하는 게 있고, 또 사람의 타락과 더불어 무엇이 저주를 받았어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그렇죠?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이 한번더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한번 생기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다 모든 걸 팔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다시 나게 하는 때, 영어로 가서 보면, regeneration,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리라.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왕좌에 딱 이렇게 앉아 있고, 그렇죠? 거기서 사람들을 직접 다스리는 그런 때, 그게 어느 때를 얘기해요? 천년왕국. 지금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나를 따른 너희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그런 때가 한번 열리고, 그렇게 그런 때 우리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그렇죠? 같이 이렇게 지내고, 표범과 같이 지내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기가, 독사가 이제 물질 않아요, 이제는. 독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하거나 상하는 일이 없는 그런 때가 발생해. 그게 천년왕국의 때다. 근데 천년왕국도 아직도 이 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 21장 넘어가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서 이 땅을 아주 완전히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또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온 땅에 있는 창조물들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땅에 있는 창조물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18절. 8장. 내가 생각하고 내이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이, 연어든 고래든 뭐 기러기든 갈매기든 뭐할거 없이 금붕어든 모든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이게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건 7년 환란기 끝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게 될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렇죠? 이때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될때온 세상의 창조물이 새롭게 복원이 되는 그런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때가 있게 되고, 땅을 포함한 온 우주 공간이 새롭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주 공간 이런 얘기는 상관하지 마시고 중생의 결과, 사람에 대한 것만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각을 주세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지게 돼. 생각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새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새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옛날에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한번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킬로미터를 한 30년이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죽었다 일어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겠습니까? 5개월 몇 번을 갇히고, 그렇죠? 맨 마지막에는 참수형으로 목이 잘려져서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앞을 향해서, 예수님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신다. 그렇게 이런 일들이 중생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이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래도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 정자가 있어야 되고 난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궁이 있어야 돼요. 자궁 다시 말해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라는 몸에 그게 달라붙어야 그래야 아기가 나중에 출산이 되듯이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도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거꾸러졌다가 뭐 이렇게 해갖고 다시 태어난다 방언하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누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증을 시켜주는 그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 사실 이대로 죽으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영영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거를 확증해 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딱 결합이 될 때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있어야 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선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자. 이야기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었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 꼭 그게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책이라도 괜찮아요. 책도. 책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미디어, CD, 유튜브, 뭐 인터넷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씨를 가져다가 날라다주는 그런 역할하는 중매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하는 일들이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예,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사이트에도 올리고 뭐 어디에도 올리고 CD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전도지도 만들고 해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가져다가 씨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걸 읽을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을 내가 죄인이라고 확증해 주신 그 역사가 일어나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번어게인 하는 거예요. 번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네,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한때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예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나를 핍박했다. 교회를 핍박했는데 내가 나를 핍박했다.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추격하고 다마스커스에 가서도 역시 똑같은 일을 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컨버전이 일어나서 회심이 일어났어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 컨버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태어나는 일이 생기면은 나타나는 몇 가지 현저한 특징이 있어요. 제가 거기 첫째라고 적지 않은데 첫째,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말씀을 구하려고 애를 써요.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하려 하든 말씀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에 나와있는 것처럼 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애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배고픈 건 못 참는 거거든요.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생했다, 중생하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 말씀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길 원한다 하는 그런 징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둘째, 두 번 태어난 사람은 같이 두 번 태어난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을. 같은 영이 들어있으니까 같은 형제 자매로 여러분 육적인 형제 자매는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원수처럼 지낼 수도 있습니다. 육적인 형제 자매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교회 오고 싶은 일이.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도 적어놓지 않았지만 또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죄에 대해 대단히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구원받기 전에 죄에 대한 민감도가 이르됐는데 지금 구원받게 나면 이게 막 떠는 거예요. 그냥 죄에 대한 게.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더 큰 민감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 왜? 옛날에 원숭이 혼자 살았는데 이제 사람이 진짜 들어왔거든요. 이 옛날에 살던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세 사람이 진짜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게 둘이 갈등을 일으키니까 보통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처음에 특히 구원받으면 보통 갈등이 아닌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냐, 저걸 저렇게 해야 되냐. 그런 갈등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열 번 짓던 죄 자꾸 아홉 번, 여덟 번, 일곱 번, 여섯 번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지. 열 번 짓던 죄가 100배, 200배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슨 죄를 져도 다 예수님 다 지고 갔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나가면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 문제가 그 안에서.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사람 심지어 원수들도 사랑하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두 번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다른 사람의 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혼을 사랑하게 된다. 두 번 태어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전가라는 거예요. 전가. 전가는 영어로 imputation 이렇게 있어요. impute 할 때 가운데 put이 들어있죠. put. 그렇죠? 뭔가 넣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른 사람의 회계장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계좌에다 집어넣는 행위를 전가라고 이야기해요. 전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늘 은행에 20만 원을 넣으면 그게 전가가 돼서 여러분이 가서 예금 통장을 딱 펴면 거기에 2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죠? 맞죠? 예, 그게 전가 행위예요. 돈이나 수표를 가져다 딱 넣으면 그게 내 계좌 안에 쑥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그 행위를 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가. 예. 우린 보통 전가를 나쁜 뜻으로 많이 써요. 책임 전가해라. 죄 전가. 이런 뜻을 이제 쓰는데 성경의 전가는 죄도 전가가 되고 의도 전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계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좌예요. 빚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펑펑 넘쳐 흘러요. 완벽한 그런 계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걸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누가 있냐? 아담이라고 하는 첫째 아담이 있는데 이 첫째 아담의 계좌를 보니까 너무 빚이 많은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돼서 도저히 이건 파산신고를 해갖고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계좌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좌가 있고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의 계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으로 창세기 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의 형상을 따라 아담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 아담의 계좌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좌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다 뭐예요? 신용불량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신용불량자야. 다 파산한 사람이란 말이야. 뱅크럽된 거 영어로 얘기하면. 뱅크럽이 돼도 어느 정도가 돼야 이걸 갚을 텐데 영원히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파산이 된 거예요. 모두 실패자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세대에 관한 책이다 해서 신약성경으로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좌가 그 안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좌를 감사했단 말이에요. 계좌를 감사를 했어요. 해봤더니 완전히 불량이고 도산 상태인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 도산 상태예요. 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알면서도 모르겠다 그러고 무시하는 사는 거예요. 아유, 뭐다 파산 났지만 어떻게 하겠냐. 그렇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맨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회개 보고하는 날이 있어요. 감사하는 날이 있단 말이 은행 통장을 갖고 가서 이걸 감사받는 날이 있다고 이거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이거 모르겠다 그러고 그날에 오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고 파산이 된걸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돼? 우리 힘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뭐 돈을 모으고 해서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부도 상태가 너무나 커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못 갚는 거예요. 거기 그 계좌 그거 있는 그 부도 상태를 갚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애 모르겠다 그러고 제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악행을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받는 그런 사람이 있고 힘으로 해보겠다 그러고 자기 힘으로 해보는 그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 예수님 뭘 먼저 제거해줘야, 빚을 먼저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일단 빚을 제거해 줘야 돼요. 빚. 빚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다 치워 주셔야 돼요. 일단은. 그렇죠? 그 일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알지 못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것은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빚 문제를 일단 청산해 줬단 말이에요. 빚이 없어요, 이제 빚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문제가. 자, 빚이 없는 상태에서 또 죄를 지으면 또 부도 상태로 또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죄만 없애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 계좌에다가 입금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은행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우리 통장에서 빚을 없애시고는 예수님의 펑펑 넘치는 그 돈이 있잖아요. 의가 있잖아요. 그 의를 우리 계좌에다 입금을 시켜주신다니까. 입금을. 그렇게 되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의를 인정하신다. 여기 의의를 인정하신다고 한 단어가 이게 임퓨트라고 한 단어로 의의를 전가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 지금 그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또 죄를 지으면 어떠냐. 4장 8절에 주께서 죄를 인정. 여기 또 전가거든요.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죄를 전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의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빚 문제를 청산하신 다음에, 빚 청산한 다음에, 그럼 이 잔고가 0이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근데 죄를 또 짓고 짓잖아요. 잔고가 0이 상태에서 짓고 짓면 또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의의를 아예 그냥 집어넣어서, 예, 네, 우리의 모든 죄를 죄로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성경은 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가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의로 우리의 죄들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빚이 있잖아요. 빚. 빚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졌던 모든 거 그거 다 갚아주시고도 앞으로 지을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좌에서 그냥 계속해서 트랜스포. 예? 이 돈을 옮겨서 의의를 옮겨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 죄를 전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종류의 전가가 나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없었지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모든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아니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아담이 지금부터 6천 년 전에 그렇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너도 같이 죄를 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죠. 근데 이 전가가 있어야만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전가를 시켜버린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전가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볼게요. 자,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럼 아담을 구속하려면 완벽한 희생예물이 죽어야 돼. 그럼 예수님이 한번 와서 아담을 위해서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또 와서 죽어야 돼요. 또 와서 죽어야 돼요. 또 와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400억 명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400억 번은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야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방법을 사용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전가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전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너도 죄를 지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 죄도 예수님에게 전가가 다 됐다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예수님 몇 번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의 미스테리요. 하나님의 방법의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온 인류 이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이 전가를 시킨 이후에 믿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의를 전가를 시켜줘 버리니까 그렇죠? 한 번에 끝나는 거잖아요. 수백억 번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한 번에. 그게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렇죠? 한 사람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그 행위를 전가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가가 없으면은 예수님이 골백번 여기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람의 피로 안 되잖아요. 짐승의 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직 죄 없는 피로만 되는데 죄 없는 피 되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 길밖에. 그게 수백억 번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사용하세요? 전가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아담의 죄를 모든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의를 일시에 전가시켜주기 때문에 우리의 통장 잔고에 하나님의 의의가 항상 넘쳐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니까 뭐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예, 죄 없는 사람으로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전가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 전가. 자, 하나만 더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번 시간은 양자 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양자 삼는 거. 양자 삼는다. 이건 뭐냐? 아들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중생이 되면 자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진짜 아들이 한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짜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특별하게 유일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아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양자가 된 아들이에요. 양자가 되는 아들. 뭘 통해서? 중생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중생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을 부여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주고, 양자 삼음은 아들의 위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아들의 위치. 아들이면 뭐예요? 상속자란 말이에요. 상속자. 예.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다. 상속자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양자 삼음과 하나님의 양자 삼음이 좀 달라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양자로 삼아요, 안 삼아요? 안 삼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자기 아들만 양자로 삼아요. 그 이상하죠? 그렇죠? 예, 하나님 꼭 자기 아들만 양자로 삼아요. 중생에서 자기 아들 된 사람만 양자로 삼아요. 세상의 양자 삼음은 아들이 없는 자들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미 아들이 있는데도 양자를 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맞습니까? 예. 자, 양자가 되려면 그 양자가 되는 아이에게 무언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 부모가 찾아가서, 부모 될 사람이 찾아가서 얘들을 쭉 훑어보고는 나는 얘를 양자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말을 잘하든지 귀엽든지 뭐 하여튼 어떻게 되니까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양자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양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이게 묘한 거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의 양자는 아무리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고 해도 양부모가 있잖아요. 절대 양부모의 본성을 못 받아요. 맞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다른 애를 양자로 삼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양자는, 예, 하나님의 본성을 받게 돼.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세상의 양자는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애가 말을 안 듣거나 뭐 부모가 형편이 안 되면 도로 갔다가 고아원에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도로 부모를 잃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양자는 영원히 양자예요. 영원히. 이런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두 경우로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양자 삼는 거하고 하나님 양자 삼는 경우. 두 경우 모두 누가 시작해요? 아버지가 이 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양자 삼는 이 과정은 다 아버지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두 경우 다 뭐예요?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양자를 삼어봐야 다 이름이 다 하나씩 달붙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자와 관련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할이나, 예, 아니면 그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친밀감이 생기도록 만들어요. 이 양자가 되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바란 말은 우리말로 아빠란 뜻이에요. 정확하게 영어로 A, B, B, A. 원래대로 번역하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번역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바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예, 어느 분이 지난번에 와서 아바, 마마 그렇게 부르듯이. 그렇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마마 이렇게 부른다는 게, 우리가 왕자와 공주가 됐으니까 아바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예. 아버지 성령님에 의한 조명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온 우주 공간을 다 나중에 이제, 예, 상속하시는데 그분과 더불어 어떻게 돼요?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 이러한 내용이 양자 삼음에 들어있는 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